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는 3일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 통제권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검문소는 재가동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슈크리 장관은 팔레스타인 측이 운영하지 않는 라파 검문소는 계속 운영되기 어렵다면서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은 평화협정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기반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크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라파 검문소 일대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총격 사건으로 이집트군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9일 이집트 북쪽에 맞닿은 14km 길이의 가자지구 남부 접경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가자지구 전체 국경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물자가 들어가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지만 현재 라파 내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등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전격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서 이달 중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완전한 조화 속에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이 평화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국, 유럽연합, 유럽의회, 인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몰도바 등 70여 개국이 참가를 확정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 평화회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용, 모든 당사국들의 동등한 참여, 모든 평화 제안에 대한 공정한 논의라는 세 가지 중요 요소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회의가 이 세 가지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평화에 대한 지지는 개별 국가나 특정 회의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평화회의가 진영 대립을 조성하는 장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회의에 대한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회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회의 불참을 압박하는 등 러시아의 평화회의 개최 방해 행위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미국가 멕시코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 국가 재건운동 모레나 소속 여성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58.3에서 60.7%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득표는 멕시코 민주주의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또 다른 여성 후보 우파 야당 연합 소속 소치틀 갈베스 후보는 26.6에서 28.6% 지지에 그쳤습니다. 셰인바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정부 재정을 책임감 있게 운용하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멕시코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저성장 그리고 국민복지 증대의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올 여름부터 새로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31일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러시아 전쟁 지원 문제 등 역내와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16도, 최고는 17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올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장치 신호 교란 등 잇단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2일에도 긴급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행위라며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의 우리 국민을 향한 안위에 위험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간주하면 합의를 잠정 중단할 수 있잖아요. 확성기 중단도 남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일단 중단시키는 조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물리적으로 그동안 철거했던 확성기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만을 해도 확성기 방송을 안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거예요.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오물풍선 260여 개를 한국 쪽으로 날린 데 이어 2일에도 720여 개의 오물풍선이 한국 측에서 발견됐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자신들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총 3,500여 개, 15톤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은 한국 측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도 등 전국으로 퍼졌고 이에 따라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차량 파손과 화재 같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북한으로 이른바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에 민감한 북한 측이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보복수단을 보여주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서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확전적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그래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사실상 그런 한국의 입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에서 6일쯤 바람이 바뀌어서 남풍이 불면 대북 전단을 즉각 보내려고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단체 박상학 대표는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표는 성명문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에드벌룬에 15톤의 오물 쓰레기를 날리고 5천만 국민에게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으면 1,000배, 1만 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은 3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적대가 적대를 부르고 강경대응이 강경대응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3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1차 상황은 일단은 종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불신은 남아있다. 왜냐? 단체들이 바람 불면 다시 살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강력히 저지할 수단도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전단과 오물 살포가 이어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군사적 맞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탈북전체들이 또 다른 전단지를 살포를 하고 또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본격화한다면 북한은 이 오물풍선, 그 다음에 위성 황법장치, 무인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킬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북한은 오물풍선과는 별개로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한국 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올 여름부터 새로운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도 보다 최적화하는 등 3국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3국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며 새로운 미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 장관은 미한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단연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미한일 도상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고위급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과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명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가동 등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도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3국이 역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보다 최적화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명은 3국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불법 환적,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데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 해상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 등에 대항하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오스틴 장관과 신 장관은 별도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 억제, 연합 방위 태세, 역내 안보와 방산 분야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강조하고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날인 1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망료장은 양국 함정 항공기관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실무급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이행돼 평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인해 일명 초계기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발표를 환영하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역사적인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는 미한일 3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측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대러시아 군사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역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둥진 중국 국방부장과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러시아 전쟁 지원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둥 부장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서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전쟁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를 지원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과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도발적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인 타이완의 정치적 전환을 강압적 조치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미중 3개의 공동성명, 6개의 보장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돼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미중 국방당국 간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연말까지 양측이 위기소통 실무그룹을 소집한다는 계획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당국도 이날 우첸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양국 관계와 군사,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위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긍정적이고 실용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 소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또 회담 종료 후 회견에서 둥진 부장이 이번에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이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고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해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외부 세력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 3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이 단호히 반대하는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중 국방장관의 이번 만남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지난 4월 영상회담을 갖고 북한 등 역내와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 안보회의로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유럽의 주요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위성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러 협력 심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의 외교 차관은 31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실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초대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미 한일 외교차관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캠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캠베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카니 외교차관은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또 북한의 불법적 수익 창출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차관들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을 맡고 있는 올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며 법치를 증진하기 위해 안보리, 유엔 총회, 기타 다자 포럼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은 공급망 복원과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 등 경제관계 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인태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response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can demonstrate is a full resolve to be united.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한일의 삼각 대응이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 전에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북한에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sk for China to weigh in on Pyongyang, to ask them to first of all refrain from such actions and to accept.
캠벨 부장관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 절박한 시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위험한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영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are continuing the illegal arms transactions and transfers of refined oil. Last week, our three countries in coordination.
김 차관은 또 북러는 불법적인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러시아 선박과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이들의 불법 거래에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역내 심각한 안보 상황에 대응한 미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in the strong trust being built among the three countries right now, and we believe in the value of working together.
오카노 차관은 현재 3국 간에 구축되고 있는 강한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믿는다며 한 시대를 규정하는 도전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3국 차관급 대화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3자 협의회에 앞서 한국과 일본 외교 차관과 각각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캠벨 부장관과 김홍균 차관이 북한의 적대적 언사와 행동,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미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이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장관 등과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파파로 사령관이 한국군과의 강력한 방위 관계, 확장 억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어 등 미한일 3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3자 협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파파로 사령관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에 핵심 축임을 강조하면서 협력, 영내 안보에 대한 공약,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통해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인태사령부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미한연합군이 재래식은 물론 핵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할 준비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역량들의 활용은 방어적 성격이며 동맹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파파로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구축을 위한 인태사령부의 적극적 기여와 지원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동맹이 더욱 강화 및 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면서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30일 신 장관이 파파로 사령관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1호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파파로 사령관은 29일 일본을 방문해 미일 동맹 간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29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가진 회담에서도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으며 특히 동맹에 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파로 신임 사령관은 취임 전 3년간 아시아와 인도양 해역 담당 7함대, 동태평양 담당 3함대로 구성된 인태사령부 예하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외교 장관과 유럽연합 외교 수장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31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무기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우크라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데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로 복귀하라는 진심 어린 수많은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7개국 G7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EU의 외교수장이 참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심화하는 북러협력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입장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러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이 여전히 유한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박탈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172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최근 각국 정부가 가한 독자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불법 무기 이전을 하는 데 관여한 행위자 및 기관의 책임을 묻고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 발표 시점과 맞물려 EU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해 개인 6명 및 기관 3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31일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날 북한의 지난 27일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은 2022년 초부터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려할 만한 속도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counci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and engage in diplomacy.
이어 이러한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각 발사는 북한의 역량 격차를 알려주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러한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This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to condemn these launches and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violations.
두 개의 안보리 이사국, 즉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1만 천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이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한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거래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3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놀랍지 않다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 wonder Russia vetoe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in March. Moscow didn't want further scrutiny.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은 여전히 유효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몰타 대사는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시험은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기술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is launch reportedly failed, such tests can provide the DPRK with useful technological insight.
이어 실제로 위성을 실은 로켓은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등유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도발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최근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성 발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거 북한을 방문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를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and dear colleagues, we hear some worrisome news reports that a large number of Russian experts.
그러면서 고도로 복잡한 로켓 과학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불꽃놀이 중 하나라면서 북한은 주민들을 먹이는 데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이번 발사에 쏟아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반면 북한 지도자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사치품을 즐기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인도적 위기에 대해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일본 대사는 안보리는 비확산 문제에 있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remind fellow colleagues once again. We the council member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이어 이러한 점에서 13개 이사국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1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이 침묵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문제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등에게 돌렸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사안이라며 냉전의 잔재,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 부족이 그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초기엔 정치적 합의의 빛도 볼 수 있었다며 그러나 한계의 당사국의 실패로 인해 마지막 장애물에서의 노력이 좌절됐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오는 8월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 핵전쟁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연습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혼란의 위험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촉매제 중 하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활동 강화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훈련과 위협적인 군사적 요소를 포함한 수많은 적대 행위는 북한의 대응을 자극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북러 무기거래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나라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소위 불법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북한도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의 북한 대사는 적대 세력의 군사적 시도와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우리의 우주 정찰 능력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 안전의 수호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osition of the space reconnaissance capacity to monitor military attempts and moves.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그 어떤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주요국의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미국의 우드 대사는 별도의 발언권을 요청해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가 반박 발언을 하면서 양측이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주장 발언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나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무엇인가를 제공받는 그런 행동을 조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총 대사는 만약 미국이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군사훈련과 압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대사는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우리는 당시 상황에 따라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가속화했다며 미국과 동맹의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일으켰다는 푸총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의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31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관련 제재 회피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그리고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에 연루된 개인 6명 및 기관 3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김경남과 안세호, 송림, 김철석, 림용혁 등 북한인 5명과 러시아인 올레그 코제메코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경남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주요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 대표로 북한 불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안세호는 지난해 12월 폐쇄된 아프리카 기니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 출신의 외교관으로 2022년 아프리카 말리 탄약공장 건설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철석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으로 2020년 중반부터 캄보디아에서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를 벌이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불법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EU는 지적했습니다. 림용혁은 북한 무기 수출 회사로 유엔 제재 대상인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 개발 무역회사 부대표이고 송림은 북한 로켓 공업성 산하 합장강 무역회사와 직접 연결된 비류강 해외기술협력회사 소속 기술정보개발부 책임자로 북한 불법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개인 제재 대상자인 올레그 코제메코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로 2023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김 위원장에게 무기류 및 군복을 선물로 전달했으며 이런 물자는 간접적인 대북기술 이전으로 간주된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기관 제재 대상으로는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합장강 무역회사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등 북한 기관 두 곳과 북한 무기 및 탄약의 러시아 이전에 연루된 러시아 항구터미널 운영사 보스토치네아 항만회사 등 러시아 기관 한 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받게 되며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는 EU 회원국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금융 및 지식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최소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이런 활동을 반복해서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및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한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EU가 북한 관련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총 77명, 기관은 20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도로 2009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사흘 만인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최고는 17도에서 2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가 15도, 최고 26도, 안주는 최저가 14도고 최고 26도입니다. 남포 최저 15도, 최고 28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15도, 최고 28도, 강계 맑고 최저 12도, 최고 28도, 중강 맑고
최저 11도, 최고 27도입니다. 다음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가 16도, 최고 28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9도, 사리원 최저 15도, 최고 29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5도, 신포 맑고 최저 13도, 최고 22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22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6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10도, 최고 27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17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7도, 삼지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단 먼 바다 오후에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역시 맑고 물결은 앞바다 0.5, 먼 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이집트는 3일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의 통제권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검문소는 재가동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슈크리 장관은 팔레스타인 측이 운영하지 않는 라파 검문소는 계속 운영되기 어렵다면서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은 평화협정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기반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크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7일 라파 검문소 일대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총격 사건으로 이집트군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9일 이집트 북쪽에 맞닿은 14km 길이의 가자지구 남부 접경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가자지구 전체 국경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물자가 들어가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지만 현재 라파 내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 등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시리아에 공습을 가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3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서부와 튀르키예에 인접한 알레포 남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나통신은 자세한 사망자 수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공습 사실을 즉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9일에도 시리아 중부와 해안도시 바니아스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민간인 10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이어왔으며 이스라엘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해온 이란에 대항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난 4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달 13일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전격 참석해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서 이달 중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완전한 조화 속에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이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며 미국, 유럽연합, 유럽의회, 인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몰도바, 아일랜드 등 70여 개국이 참가를 확정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모두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 평화회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용, 모든 당사국의 동등한 참여, 모든 평화 제안에 대한 공정한 논의라는 세 가지 중요 요소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해왔었다면서 이번 회의가 이 세 가지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평화에 대한 지지는 개별 국가나 특정 회의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평화회의가 진영 대립을 조성하는 장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의 결정은 전적으로 회의에 대한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 샹그릴라 회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회의 불참을 압박하는 등 러시아의 평화회의 개최 방해 행위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미국가 멕시코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멕시코 선관위에 따르면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여성인 집권 국가재건운동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58.3에서 60.7%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득표는 멕시코 민주주의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